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특히 한국 사람에게, 비유대인에게 굉장히 놀라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복을 주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다른 민족도 아 우리도 하나님 믿고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 구원의 길을 인도할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8장에 구스 내시가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죠. 또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그 솔로몬을 만나러 갔던 이야기,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읽어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인데, 하나님 그의 빌립을 만나서 그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빌립이 저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하기를 이사야의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기 저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이사야 53장 4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같다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700년, 예수님 오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한 이야기인데 이사야가 얘기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이사야 53장은 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구스네시가 이제 그 말씀을 다 이사야 53장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글이 언제 써졌냐 하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쌤못 봐주고 그 뒤에 훨씬 늦게 써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적어도 이제 마지막에 바울 로마에 들어간 걸 보면 로마에 들어간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누가에서 쓰여졌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스 내시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스 내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이 뭐냐?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자녀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그 사실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구스네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누구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아 죽으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 아 얼마 전에 그때 뭐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겠지만은 요즘 같은 아그 텔레비전에서 예수님 못 박아 죽는 거 봤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가 예언한 그대로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스 내시가 내 죄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은 걸 알고 그제 마음에 믿게 되는 거죠. 길 가다 물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혹시 세례 받는데 뭐 거리낌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시가 제사함 받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가는 이제 이디오피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검은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흑인이긴 하지만 검은 유대. 왜 검은 유대인이라냐면 이디오피아의 그저 여왕이 솔로몬 시대 때 가서 솔로몬과 동침해서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아들만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 이디오피아는 다 우리는 검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믿는데 여기서 이제 구스네시도 그렇게 이제 제사함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딱 들어와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나 베드로가 있는데 10장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 이탈리아 대는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위수 지구 사령관 그 지구를 전부 관할하는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어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하루 제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서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다음에 6절에 저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하니라.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는 요파에 있었는데 아는 대로 이제 그 요파에 간 이유가 다비다가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서 다르게 누워놓고 베드로 오길 기다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이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 베드로 요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때쯤 돼가지고 좀 시장에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베드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한 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더니 그 안에 갖가지 막 짐승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잡아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말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서 부정하도록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대문간에서 문을 또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아, 난 고넬료라는 분이 보내서 왔는데 그 좀 청하려고 왔습니다. 가이사랴 청하려고 한다고. 그래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따라가서 베드로 가서 처음으로 고넬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이 구스네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이제 베드로 고넬료 딱 집에 갔는데 고넬료 집에 딱 가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튿날 그 23절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요파에 두 형제와 함께 가니라.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 가까운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모아 기다리더라. 너니 마침 베드로 돌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 이렇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마을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이러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 너희도 알거니와 원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도 교제하는 것이나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가 깨지 말라 하시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 부르면 상치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이제 베드로가 그냥 보금자는 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야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흘 전에 30절에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시나 홀리는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막 고넬료야 하는 내 기도는 내 구리에서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의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지선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두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 경외하며 의를 행한 사람 받으시기로 깨달았노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면 유대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해서 먼저 그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잘 사는 걸 보고, 아, 저 유대인들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부자지? 아, 저 하나님 믿어 저러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 그래서 이방인을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 이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이제 이방인의 때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유대인의 때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이제 이방인의 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때를 하나님 여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저 고넬 전에 구스네시가 사도행 8장에서 빌립 만나 죄 사함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 죄 사함 받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네시도 이방인이고 고넬료도 로마서 이방인이고 나도 이방인인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때가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전엔 이방인들 절대로 참여 못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중요하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한국 사람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떤 한국은 택한 백성, 택한 백성, 한국은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택한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때를 주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렇게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은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전도자로 주로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베드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쿠바디스 영화를 보면은 쿠바디스 영화에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마지막에 참 처형을 당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조작된 것이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밖을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역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세움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에 다닙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이제 바울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안에 정하고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그 로마에서 이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이제 그 유럽으로 러시아로 이제 또 갔다가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아프리카로 쭉 들어가면서 온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시대를 열었고 또 지금 형식적으로 이론을 뭐 믿는 아직 죄산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죄인이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기는 저는 한국인으로서 저는 쉽게 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인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뭐 팔레스타인 이런 이제 민족들이 와서 거하고 저도. 근데 이제 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와서 사는데 단 하나가 어디냐면 성전. 성전에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옛날에 있던 그 성전을 그쪽 나라 사람들 나라를 쫙 정복하면은 집을 다 때려 부숴 그집 있던 그 위에다가 다시 집을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통곡의 벽이라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봤는데 통곡의 벽은 성전 벽이 한쪽 벽만 있고 그위다 뚫어 부숴 가지고 그 꼭대기에다 벽 위에다 넓게 이제 저 뭐야 땅을 골라 가지고 밑에는 성전 그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성전 이 벽이 쫙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성전을 이제 해교 신당을 세운 겁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여행 갔을 때그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는 거기는 경비원이 있어가지고 여권을 전부 확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거기 못 가게 해요. 지금도 유대인은 그 성전 못 들어가고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겁니다. 가서 거기 해교 신전인데 거기 들어가서 20분 동안 내가 앉아 있다가 누워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20분 동안 옛날 거기가 옛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고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다 거기 지금 황금 사원이라고 해서 이제 신전이 있는데 그냥 뭐 내가 볼때한 1,000평 정도 규모가 될까요? 그렇게 둥그렇게 빈 홀만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앉아서 한 20분 동안 있다가 누워도 한번 보고 그래 왔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때가 돼서 예수 대 십자가는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의 죄도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죄산받는 이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진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역사를 읽으면 폴리갑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참 유명한 귀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흘러가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기독교 박해를 받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 금지령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막 타락하면서 많이 변질됐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그저 뭡니까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때 정말 루터가 캐톨릭 신부였는데 죄를 사함받고 예수 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예수 피로 제3한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전해졌다가 그게 다시 다 변질되면서 교회라 껍데기는 예수 믿는 교회인데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변질된 교회는 뭐냐면 우린 죄인이다.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 십자에 못 박히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예수의 십자가를 경멸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십자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사기 십자에 못 박혀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의 헛죽은 것이 되는 거고 십자가 의미를 전부 무색케 하는 건데 항상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쭉 달려나가다가 조금씩 타락하면서 그런 이제 논리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감리교 요한 웨슬레가 죄사함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열심히 미국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너무 큰 풍랑이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그 막 침몰할 정도 도달했을 때 요한 웨슬리는 막 겁이 나가지고 죽으면 내가 이제 벌벌 떨며 배 미처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 웨슬리 귀에 무슨 소리 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갑판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찬송을 갑판에서 오르는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했습니다. 모라비안 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막 그 선원들 같이 밧줄을 당기고 하면서 막 배를 이렇게 구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막 깜짝 놀랐어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다행히 배가 영국에 전 미국에 잘 도착해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를 실패하고 몸에 병을 얻어서 이제 다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 웨슬레 어떻게 했냐면은 영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막 낙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알데스 게이터에 있는 지방 그 거리에 지나갔다가 적대가 됐는데 찬송 소리가 나서 따라가 버린 그 2층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어서 거기 뒤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앞에도 그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송을 읽고 있는 것을 요한 웨슬리가 들었습니다. 듣다가 놀랍게도 그날 요한 웨슬리가 아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요한 웨슬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요한 웨슬리를 배척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옥외 전도의 선구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마상의 전도자. 요한 웨슬리는 거의 말 위에서 일평생 살았다. 말 타고 하다가 두 사람 만나면 말씀 전하고 세 사람 만나면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옥외 전도의 선구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영국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요한 웨슬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선교 미국 갔다 왔고 그런데도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옥외 전도의 선구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의 복음을 구원받아 많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메디스트 철치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메디스트란 말이 열성당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죄산밖에 굉장히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를 가리켜 메디스트 철치라고 해서 열성당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뭐 지난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요한에서 제사함 받았다. 그 이야기처럼 제사함 받았다 그러면 이단이고 취급하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게 옳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우리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십자가는 헛죽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가기 어려운데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 고넬료 집에 갔다고 해서 11장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 나오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힐란을 갈 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고 이제 막 비방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으며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리는 과정입니다. 저야 1962년도 구원 받은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이방인이라는 게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돼서 하나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나 구스 내시를 주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일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래서 저는 1962년도에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하여튼 62년 그 한 해는 나에겐 저의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10월 7일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1962년 10월 7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저는 그때도 늘 이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교회 종을 치고 그다음 자명증 없던 시대라서 목사님 사태가 목사님 주무십니까? 새벽 기도 시간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깨웁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새벽 기도만 한 1, 20분 짧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다 가고 나면은 예배당이 빕니다. 제가 혼자 죄를 고백하는데 속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잠이 와서 안 되고 좀 큰 소리 얘기하면 내 죄 고백한 걸 누가 들을까 봐 겁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빌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10월 7일 그날도 내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주님 앞에 간구하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죄 기도드립니다 하고 딱 일어섰는데 그때 내 마음에 그날 좀 이상했어요. 내 죄가 씻어졌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어성경 1800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평균 한 페이지 읽는데 2분이 걸리니까 1800면 3600분이면 시간으로 60시간 된 겁니다. 60시간이면은 제가 그 하루에 10시간씩 6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 성경 신구약 한 번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일주일 시간 내가지고 일주일에 신약 신구약 한 번 읽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아무것도 성경 한 번씩 읽고 그러니까 10년에 성경 10분 읽는 거하고 1년에 성경 10분 읽는 천지 차이입니다. 10년에 성경 10분 읽는 건 1년에 한 번씩 읽고 그거 하고 1년에 성경 10분 읽으면 확실히 다릅니다. 성경의 마음에 살아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 읽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살아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내가 뭐 불을 받았거나 환상을 받거나 뭐 뜨끔했거나 뭐 눈물이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로마 3장 23절인데,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23절은 분명히 우리 죄인입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23절에는 모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게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구원한 구속이 나옵니다. 예수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우리 죄를 대신 벌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24절이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를 했거나 내가 죄를 뉘우쳤거나 내가 열심으로 했거나 내가 기도를 했거나 내가 뭐 금식을 했거나 내가 주의를 지켜 율법, 그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내가 뭘 해서 어렵다 하시면 얻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아무 노력한 일이 없이 받아져야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노아문 10장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자주 이야기, 강도 만난 자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피구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오두부기 때려 급한중을 버리고 갔다. 그리고 그 사람은 피구원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치면 늑대들이 모여오면은 그냥 뜯겨 먹으면 팔 내주고 다리 내 다 뜯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왜? 해봐야 내가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는 것인 줄 압니다. 성경에 해보면 난 안 된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해보라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선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멸망당한 구원의 구원자인 예수님 이야기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할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인데,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으면, 나도 구원 못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자꾸 예를 썼는데, 그 이 성경이 아주 재밌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데,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란 건 내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노력하거나 일을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로마서 뭐라 합니까?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비주로 여기고, 일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 구원하는 받는 건 보면은, 사마리아, 저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 일했다가는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여러분 우리가 죄로 내 죄도 해결을 뭐 남의 죄를 어떻게 대신해 주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너무 재밌는 것은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 예루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를 옷을 벗고 때려 그만 죽인 걸 버리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를 만났거든요. 강도 만난 그 근방에도 강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자기도 그런 신세가 되니까 그러면 나와서 도망가 막 도망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마리아인은 가서 강도 만난 자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면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돌봐줘라. 돈이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려니까 열 가지 일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이 한 게 열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열 가지 일을 한 것 중에서 강도 만난 자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많이 회개를 하고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일하는 자는 그 싸서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내가 뭘 해서 구원받으면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해줘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나 뭐 우리가 뭐 회개하고 뭘 하고 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전에 있는 우리 형제 하나 있습니다. 이 형제는 이제 결혼해서 아들 놓고 사는데 나이 많은 모친이겠어. 연세가 여든이 되셨어. 형제는 다른 교회를 나고 우리를 막 저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느 날 형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수양이 한번 모셔야겠다 싶었어. 우리가 해마다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양회를 못했는데 해마다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경북 김천에 큰 수양관이 있어서 3천 명씩 이렇게 모여서 수양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늘 집에 답답한데 바람 속에 산에 바람 함속에 한번 갈랍니까? 내가 차로 모시게 가니까 어머니가 막 날씬 춥고 그러니까 집안이 꽉 차면 답답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좋아하시면 그 한번 가자 차를 탔어요. 형제가 차를 몰아가서 촥 대덕 수양관에 갔어요. 와, 또 여기 산 속에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나 갔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날 속였구나. 아니 속이 산에 왔잖아요. 왜요? 그럼 어머니 화를 했는데 어머니 기왕 여기 오셨는데 박옥수 목사 한번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80이 됐는데 처녀 때 공무원도 하고 굉장히 똑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목사 못 만날 이유 없다.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친하고 저하고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제가 모친 안녕하세요. 모친은 죄인이라고 하시지요?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죄인이지.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다 하지. 그래. 죄 없다면 이단 되고 죄 있다 하면 이단이 안 됩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24절 읽어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고 하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 뭐 의롭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읽어 쭉 읽으셨어요. 멋진 다음 읽어보세요. 그래서 쭉 읽었어요. 그래도 죄인이세요 하니까 죄인이라니까 제가 웃었어요. 왜 성경은 안 믿으시죠? 내가 왜 성경을 안 믿어? 당신 같은 이단들이 안 믿지? 성경 뭘 믿는데? 66권 다 믿어. 그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읽어봤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인 아니지. 근데 내가 성경을 그냥 읽죠. 그건 뭐라고는 좀 자세히 보세요. 모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도 죄인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내가 이걸 몰랐다고. 내가 이걸 몰랐다고. 성경에서 어렵다고 이러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로마 3장 23절은 죄인인데 24절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데 23절하고 24절이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옆인데 만사님 성경 로마 3장 23절 24절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눈을 가려놔서. 그날 그 모친이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처음에 막 내 성경 자꾸 쳐다보고 아니 모친 이거 자 대한성서공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보셨죠. 이거 틀림없어요. 단성이 똑같아요. 처음 보신 거예요, 그 모친. 못 보신 게, 처음 본 게, 봐도 사탄이 머리, 마음을 딴 쪽에서 몰라. 못 느끼도록. 오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찬송, 그래 불러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는 그렇게 부르는데, 기도할 때,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부분 사탄의 소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우리 죄를 사했으면 죄가 없어야지 내가 죄가 있도록 사면 그 죄를 사한 게 아니지요. 예수 그 구원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확실하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생겼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23절에는 죄인이라고 돼 있고 그 옆에 24절은 의인이라고 돼 있는데 어렵다고 돼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관련 못 배워 매일 성도들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죽을 때 죄 때문에 막 발버둥 치고 고통하고 죽는다고 실제로 죽음 앞에서 많은 분들 만나 죄 고통에 제가 성경 우리 죄를 사는 얘기 때 변화를 보고 변한 사람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예요. 사단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분명히 사해졌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모든 날 죄를 범하여서 그걸 아는 사람은 많은데 내 죄가 사해진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내 죄가 사해진 걸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알든 모르든 성경을 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죄란 그 관념 속에 사탄의 마음을 집어넣어 놔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 죄가 모두 씻어졌고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참 다행히도 최근에는 우리가 CLF에 많은 목회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 깜짝 놀이 말씀 받아들이고 우리 같이 일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020년 한해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도 안 되는데 수없이 많은 방송국에서 무료로 우리가 여러 차례 방송을 중계하면서 이 말씀도 제사함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고넬료 이방인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서 이방인의 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넬료 시대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돼서 오늘 이 시대까지 이방인의 때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멸시받고 천대받은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저는 이방인이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성경에 자주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의견을 우리 생각이 달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 어렵다고 의로운데 우리는 자꾸 죄인이라 그런 거라 생각에 사탄이 속아서 그래요. 암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뭐 이런 게 맞고 예수 우리 죄에 사해서 사는 게 맞는데 또 죄를 지어 죄인이라 그러면 뭐 원죄만 사했던 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 더 죄인이 아닙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이지만, 죄를 씻으면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죄를. 그것도 죄안 짓나 그래요. 예. 예수님 어떤 순간 죄를, 영원히 죄를 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인이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게 맞지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죄로서,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는 곧좀 여든이 되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해도 확실히 깨닫고 나이가 늙었고 죽음이 가까워도 기쁨을 두려움 없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참 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 로마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 일한 것도 값도 낸게 없는데 우리 의롭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암만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38년 된 병자 못 걷는데 예수 일어나 잘 들어 걸어가면 걸어가면 그말 듣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눈먼 소리 실로 뭐 시들어 그대로 예수님한테 실어서만 되는 거예요. 뭐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놀랍게도 1962년도에 내자 사해진 그 사실을 말씀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 죄 때문에 십자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젠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내 죄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더러운 죄를 건지기 위하여 예수 하신 그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답게 되어지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다른 이야기 다 두고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길 수 있고 이길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고,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면 씻어진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도 사실 죄 짓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죄를 범했고 추하고 더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저지른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죄로 죽어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죄로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우리 죄 때문에 십자에 못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너무 정확히 씻어졌고 폐 일어나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감사한데, 그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아서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죄사함 받아서 감사하고, 또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 만사의 죄사함 받는 그게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제 나만 아니라 이 복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자꾸 성경 읽을 때마다 죄사함 받는 하나님 내게 깨우쳐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만사의 구원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성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나라 갈 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복받고 영원히 살 것 생각할 때 너무 놀랍고 놀랍습니다. 최근에 우리 설교를 듣고 사람들 처음에는 우리 둥절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설교 다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랍니다. 홍콩 사무 캠프 한 어느 신학교 책임자 되는 총장 되는 분이 질문이 있다고 질문.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학자는 구원론은 난해하다고 말합니다.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쉽게 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론만 난해한 게 아니고 신구약 66권 다 난해하다. 왜? 눈먼 소경 보고 실험을 시설하면 난해하지 않겠느냐? 38년 되면 걸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난해하지 않겠느냐? 나사로가 죽은 그 동생들 보고 오빠가 산다 하면 난해하지 않겠다. 난해하다. 구원 문제만 성경 전부 다 난해하다. 왜 난해하냐? 우리 생각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난해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해석하면 그대로 믿으면 된다. 난 성경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 예수 어렵다면 나 어렵다. 하나님 어렵다면 어렵다. 도미니카에 가서 목회자 모임에서 많은 목회자 모였는데 내가 어렵다면 깜짝 놀랐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시라고. 죄 없습니까? 거짓말에 도둑질, 나 도둑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다. 거짓말 많이 했다. 그런데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인이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문제는 재판장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더라.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하면 나를 의롭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무 말도 안 했거든. 나중에 그분이 막 나를 붙잡고 아버지라 그러고 책에 사인해달라 그러고 또 뭐 사진 찍자 그러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많이 현혹하게 하는데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의인 없나니 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은 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 없나니 하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구속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어서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영원히 의롭게 됐다. 처음부터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 삶이 예수님 밝고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렵다면 의롭다 해야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어렵다 아닙니다. 죄인이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께 들을 수 너무 감사하고 남은 생에 얼마를 사든 이 복음만 전해 주고 싶습니다. 만사의 재산 받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